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됩니다. 미중 두 정상은 이 밖에도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경제 이란 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구는 북한으로부터 로켓 발사와 관련된 사전 통고가 있었냐는 부여의 질문에 대해 아직 아무런 통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노동당 창건 70주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에 앞서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 기간과 추진체 낙하 지점을 사전 통보한 것과 있습니다. 미국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미의회 하원의장실은 25일 베이너의장이 10월 말 하원의장과 의원직을 모두 그만둔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부터 의원직을 맡아온 베이너의장은 그동안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 보수파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베이너의장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보수파와의 타협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파들은 최근 저소득층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보건단체에 정부의 예산 지원에 반대하며 이를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너 의장도 여성보건단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정부 폐쇄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 유엔 총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양국 간 논의해야 할 심각한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벌이는 러시아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활동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R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 폭력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야르세니 야첸유 우크라이나 총리는 25일 국가안보위에서 러시아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과 민영 트랜스 아에로 항공이 우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첸유 총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국적 항공기들은 우크라이나 공항을 이용할 수 없으며 군병력과 장비를 수용하는 러시아 항공사도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앞서 지난주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와 관련된 90여 개 기업과 단체 그리고 900여 명의 개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7일부터 지중해에서 난민들을 인신매매하는 업자들에 대해 해상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담당 최고대표는 25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최고대표는 군함이 인신매매 업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설 것이며 필요시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의 항로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하면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북한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미중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시 주석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정권에 도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이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한반도와 관련해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3대 원칙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 정부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경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핵 문제, 평화 유지 활동, 인권 문제와 두 나라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해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해 두 나라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나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 속에 백악관 앞에서 미 의장대 사회를 받는 등 공식 환영식을 가진 뒤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13년 6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회담을 가진 뒤 9월에 러시아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하면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면밀히 공조해 북한이 호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친 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박 대통령의 경고가 지난주 북한의 위협적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 총회에 모이는 가운데 북한의 핵포기와 다자간 비핵화 회담으로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만약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말 또는 11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세 나라 정상이 북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핵 대응의 공통 분모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에 대해 안보 법안과 관련한 일본 안팎의 우려를 잘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더욱 강력한 경제적 유대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강화해 양국 간 경제적 파트너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엔 본부 방문은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이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상 외교를 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한반도 통일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 나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외교 정책을 국제사회에 설명함으로써 또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 외교 무대는 다자 외교의 꽃으로 불리지만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전 세계 160여 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9월 한 달간 세계 여성 정치범 20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4일엔 북한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가 집중 소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미국 정부의 국제 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에 북한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9월 한 달간 진행하는 세계 여성 정치범 20명의 석방 촉구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와 UN 주재 미국 대표부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에는 9월 한 달 동안 주중에 매일 한 명씩 20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19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것과는 달리 북한의 여성 정치범은 한 명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We thought, you know, you can't have a campaign for to free political prisoners without focusing on the country that has a network of gulags that rivals.
사만사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수용소 체제는 옛 소련의 강제 수용소인 굴라그에 비견될 정도라며 정치범 석방 캠페인을 전개할 때 북한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하지만 특정한 북한인 여성 정치범을 선정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obvious that had we chosen any specific individual, that that person's life would have been gravely imperiled as it is already by being in the camp. But you know, I don't think it would be that.
미국이 특정 인물을 선정하면 그 인물의 삶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고 그에게 어떠한 득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는 모든 여성 정치범을 총체적으로 지목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24일 미국 정부의 인권 웹사이트에는 여성의 형체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그림만 올라왔고 그 아래 북한 정치범이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웹사이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넘는 남성, 여성, 어린이가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잔혹한 수용소에서는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강간, 성폭력, 강제 낙태, 고문이 흔히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웹사이트는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유로 화폐 개혁 비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얼굴이 들어간 신문 위에 앉는 행위, 김일성의 정규 교육 부족을 언급하는 행위, 김 씨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는 특정 인물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웹사이트는 특히 탈북자 김영순 씨와 그의 가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 성혜림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순 씨는 수용소에서 10년의 잔인한 시간을 견뎌냈지만 부모는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김 씨는 마침내 석방된 뒤 2003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는 20명의 여성 정치범에는 중국의 첫 여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왕유 씨와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유 씨,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 변호사의 아내 류 샤 씨 등 중국인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에티오피아인 3명, 아제르바이잔과 미얀마, 베트남인 각각 2명, 이란과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우크라이나, 시리아 각각 1명에 대해서도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 여성회의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등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 지 20년을 맞아 20명을 선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민심을 다독여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전체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모든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수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 상금은 월 기준 생활비의 100%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월급을 기준으로 특별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 당시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과 대학생들에 한해 특별 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특별 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또 범위를 불특정해서 다수에게 주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처음이 아니고요. 좀 더 확대를 했다, 군인까지도 확대했다라는 측면은 좀 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결정이 지난 23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따른 조치로 당을 위한 충정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인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한 전문가들은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여 체제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서 주민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또 체제에 대한 어떤 사기 구취, 앙양, 배려 그런 것들을 좀 선전하는 그런 목적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1인당 평균 월급이 2,000원 안팎에서 많아야 6,000원가량으로 쌀 1kg을 겨우 구입하는 수준인 만큼 이번 조치로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난해 말 탈북한 교직원 출신 탈북자 이모 씨는 상금으로 한 달 생활비를 준다 해도 평균 2,000원 안팎으로 2,000원가량인 교직원 월급으로는 쌀 0.5kg가량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특별 상금 지급은 북한 내에서 화폐 경제가 그만큼 많이 진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내에서 북한 원화가 아닌 외화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의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남북종교인평화대회 개최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기 위해 신청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관계자 8명이 오는 29일 개성을 방문해 북측 조선종교인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종교인평화대회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측은 다음 달 중순 북측 지역에서 대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준비를 위해 오는 30일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방북 신청도 승인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서 일본어의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어를 배워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평양발 보도에서 일본어가 북한에서 더 이상 인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어는 북한의 특권층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현재 40명의 학생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0명의 학생이 일본어를 전공했던 것에 비하면 그 수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학 일본어 학과장인 김선일 교수는 교도통신에 현재 40명인 일본어 전공자가 앞으로 몇 년 안에 4명에서 5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자 평양 외국어대학은 지난 2007년 일본어 학부를 해체하고 민족어 학부로 통합했습니다. 민족어 학부는 아랍어 등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언어를 가르치는 학부입니다. 학교 측과 학생들은 일본어 전공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일본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꼽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평양 외대 졸업생은 대외기관과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매체, 해외를 대상으로 한 출판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서 취업 기회가 줄면서 전공자도 줄어든 것입니다. 일본어 학과장인 김선일 교수는 1990년대 초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이 방북해서 조선노동당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3당 공동선언을 체결한 뒤 일본어 학습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본과 교류가 늘어나고 일본어 관련 일자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북일 관계는 진전 없이 경색 국면만 지속됐고 일본어의 인기도 하락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졸업반인 일본어 전공 5학년생 10명의 어학 수준이 매우 높아서 어려운 한자를 읽어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교도통신에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좋아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동급생들 모두 자기와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평양 외대의 정원은 2,000명이며 23개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 영어 전공자는 가장 많은 1,000명, 중국어 400명, 러시아어 200명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화 약 150억 달러가 투입되는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논란의 핵심인데 청와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오는 2025년까지 F-16 수준의 중형급 전투기 120대를 한국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비 약 70억 달러에 양산 비용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150억 달러를 넘어가는 한국 군 창설 이래 최대 사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전투기 개발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고 사업의 부실이나 비리 가능성에 관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민경욱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한 자료는 전투기 개발 사업 중에서도 주로 절충교역, 즉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기술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전파 방해 장치 통합 기술 등 4개로 이번 사업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미국의 최신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1개 기술은 로키드 마틴이 넘겨주기로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 4개는 미국 정부가 기술 보호를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처음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4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단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미국이 이전 승인을 거부한 4가지 기술이 없어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3국과의 협력으로도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명진 한국방위사업청장입니다.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승인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나머지 4가지 그 주요 구급 품목은 미국에서 정식 거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국내 기술을 활용하고 유럽 쪽에서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이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 획득할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아울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직접 관련 사안을 챙기려 한다며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사업의 핵심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한국 기술로 개발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다른 기술들과 체계 통합하지 못하면 전투기 개발 시기가 목표인 2025년 이후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한은 분단 70여 년의 세월 동안 전통 음악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를 비교해보고 통일에 대비한 문화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주회와 학술회의가 서울의 국립국악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한국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조경희 씨가 부르는 영천 아리랑입니다. 이 영천 아리랑은 북한의 음반에 자주 등장하는 곡인데요. 다음은 조총련계 가수 송명화 씨의 영천 아리랑입니다.
어머니 열려라 아산불 지픈 내 긴 신바람 난다 아라린가 슬아린가
같은 영천 아리랑인데도 창법과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한국과 북한의 성악은 이렇듯 차이가 커졌습니다. 북한의 성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서양 음악을 본떠 남녀와 고저 성부를 나누고 가사의 사회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성도 탁한 소리를 멀리하면서 판소리 또한 그 모습을 감췄는데요. 한국의 국립국악원에서는 24일 제2회 북한음악연주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분단 70년간 달라진 북한의 음악을 조명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음악연주회와 학술발표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천연식 학예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2회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의 민족기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국악원에서 북한 음악을 가지고 학술대회와 연주회를 개최했고요. 올해는 2회째를 맞이해서 북한의 민족성악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하고 연주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류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남북정상회담, 2000년 정상회담 이후로는 교류 경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그때는 이런저런 관심들을 좀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좀 한풀 꺾인 측면이 있는데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웃이자 한민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통일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민요인 창부타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식 창부타령인데요. 한국의 조경희 씨의 창부타령입니다. 가사와 음색의 차이가 큰데요. 조경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통성으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음역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 발성은 두성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음역의 폭이 굉장히 넓고 그 반면에 그 기본적인 선율만 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정 이렇게 반대된다고 보시면 되게 서양 발성을 쓰고
한국은 비교적 옛 소리를 지키고 있다면 북한은 체제 찬양 내용을 반영하면서 가사 내용을 많이 바꿨는데요. 주로 사회주의 문학 예술 작품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북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한 서양식 음악을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한국의 민요보다 떨고 꺾는 식임새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국립국악원의 천연식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감성에 맞는 음악들을 보급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정권 차원에서는 또 선전선동의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음악들을 서양 그 일제강점기 때 서양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성이 어느 정도 바뀐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조경희 씨는 우리 전통음악을 지켜가는 선에서 현대화시킨 북한의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들의 발성을 좀 배우면 이렇게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민요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 부르기가. 근데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중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조경희 씨는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남과 북의 민요지만 아직은 공통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 서로 발성과 식임새는 많이 다르지만 가는 그 기본 선율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자주 주어지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좀 많이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압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도 수백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과 미국에서 시작된 독일차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시애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은 주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어 지난 24일 이곳 워싱턴에 도착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실무 만찬을 가졌고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궁금한데요. 네. 사실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사이에 껄끄러운 현안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이버 해킹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은 두 나라가 치열하게 대립해온 현안들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현안들을 강조했습니다.
네, 상대국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공격하는 사이버 해킹 문제, 큰 문제로 꼽아왔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네, 미중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가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 정부 모두 지적 재산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1년에 두 차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 당국이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배후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고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죠.
네, 이 사이버 해킹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껄끄러운 의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해역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와 도서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모든 나라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건설에 대한 우려도 거듭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또 핵 문제 이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발언들이 있었군요. 자, 두 정상이 협력한 또 강조한 이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이 두 정상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공동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 또 세계 최대 배출국인 두 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행사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주석 취임 후 두 번째지만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는 미국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 등 국빈을 맞이하는 환영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백악관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좀 가벼운 주제긴 하지만 이 두 정상이 함께하는 식탁 어떤 음식들이 올라올까도 좀 궁금하고 관심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관련 기사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네.
만찬의 주 메뉴는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서 잡은 바닷가재 요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콜로라도산 양고기 구이와 귀한 송로버섯을 곁들인 버섯 스프도 주요 메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 부부를 배려해서 이번 만찬 준비에는 미국의 중국계 유명 요리사가 백악관 요리사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쌀국수 등 중국식 요리가 함께 나오고요. 만찬에 곁들일 술도 미국산 와인 등과 함께 중국 전통주인 소흥주 등을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주석, 곧 뉴욕으로 가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주요 일정으로는 27일 유엔 개발 정상회의 참석과 28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은 주석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 24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 순례 도중 발생한 압사 사고로 수백 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망자 중에 외국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군요.
네, 이 사우디 당국은 이번 참사로 717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상당수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는 자체 집계 결과 자국 및 13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고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네팔, 터키 정부도 각각 많게는 수십 명까지 사망자나 실종자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사우디 성지 순례객 가운데는 평소에도 외국인들이 좀 많은 편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사우디에는 매년 하지 기간을 전후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드는데요. 올해도 200만 명의 순례객 중 70% 정도가 외국인이라는 게 사우디 당국의 발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외국인 사망자도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우디 순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간에 사우디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슬람 교리에 따라 이슬람 신자라면 평생 한 번은 이 하지 기간에 사우디 메카를 찾는 것이 신자로서의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압사 사고가 발생한 미나도 이 메카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메카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슬람의 발생지로 여겨집니다.
네, 이번 참사는 그 사탄의 기둥에 돌을 던지는 의식을 행하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입니까?
네, 이 의식은 미나의 자마라트 다리라는 곳에서 열리는데요. 다리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층으로 된 대형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순례객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세 개의 대형 기둥에 작은 돌을 던지는 의식을 행하는데요. 이슬람 코란과 기독교 성경에 모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을 돌을 던져서 쫓아낸 데서 유래한 의식입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서 이 의식을 행하면서 여러 차례 비슷한 참사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350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가 발생한 후 사우디 당국이 더 많은 순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구조물을 건설했는데요. 이번에 717명이 사망하면서 10년 만에 더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기록된 최악의 사고는 지난 1990년이었는데요. 메카에서 미나로 향하는 터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400여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네, 이 사고 원인을 두고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우디 정부는 이번 사고가 순례객들의 무질서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건데요. 사우디 내무부는 좁은 길에 순례객들이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가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하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 다른 국가들에서는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 순례자가 몰리는 행사에 사우디 당국이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앞서 이란 정부는 자국 순례객 1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이슬람에서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사우디는 순위파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이란과 레바논 등 시아파 국가는 사우디 당국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 언론에서는 올해 사우디 왕족의 현장 방문을 위해 일반 순례객들을 통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차 폭스바겐이 최근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주 초 배기가스를 조작한 차량이 미국에서만 50만 대, 전 세계에 모두 1,100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을 처음 밝혀내는 미국의 민간단체는 다른 회사 차량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폭스바겐이 과연 배기가스를 어떻게 조작한 걸까요?
네,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에서도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인데요. 디젤 엔진은 힘은 좋지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면 힘과 연비가 떨어지고요. 폭스바겐은 하지만 이런 단점을 개선한 엔진을 개발했다며 환경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미국에서도 차량을 많이 팔았는데요. 미국 민간단체가 조사해보니 이 폭스바겐 차량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는 매연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만 실제 운행 시에는 기준치보다 수십 배 많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과연 어떻게 그런 조작이 가능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엔진에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요. 보통 검사소에서는 차를 세워둔 채로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점을 이용해서 차가 서 있을 때는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중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 남포는 최저 17도에서 최고 26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 강계는 최저 12도에서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주 최저 18도, 최고 28도, 개성 최저 16도, 최고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6도, 최고 26도, 장진 최저 6도, 최고 17도, 원산 최저 18도, 최고 25도, 해산은 최저 8도, 최고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성진에서는 구름이 조금 관측되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5도, 최고 22도, 선봉은 최저 12도,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에서 1.5m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됩니다. 미중 두 정상은 이 밖에도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경제, 이란 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기구는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통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기군은 북한으로부터 로켓 발사 관련된 사전 통고가 있었냐는 부여의 질문에 대해 아직 아무런 통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에 앞서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기간과 추진제 낙하 지점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미 의회 하원의장실은 25일 베이너 의장이 10월 만 하원의장과 의원직을 모두 그만둔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부터 의원직을 맡아온 베이너 의장은 그동안 여러 현안들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 보수파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베이너 의장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보수파와의 타협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파들은 최근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낙태 시술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보건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반대하며 이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너 의장도 여성보건단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지지하지만 정부 폐쇄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 유엔 총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양국 간 논의해야 할 심각한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세력 증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활동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R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지역 폭력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통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야르세니 야첸의 우크라이나 총리는 25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 항공기들의 영공통과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러시아 국영 아에라플로트 항공과 민영 트랜스에러 항공이 우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첸의 총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국적 항공기들은 우크라이나 공항을 이용할 수 없으며 군병력과 장비를 수용하는 러시아 항공기 비행도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주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와 관련된 90여 개 기업과 단체 그리고 900여 명의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7일부터 지중해에서 난민들을 인신매매한 업자들 겨냥해 해상 단속 작전에 나섭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담당 최고대표는 25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